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할 저희들을 건져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이번 비록 짧은 3박 4일 동안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셔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결코 세상에 치우치지도 말게 하시고 마귀들의 유혹에 휘말리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오늘 배우기 전에 좀 또 잔소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좀 헌금을 해달라고 아주 강국히 부탁을 했는데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수양관에 참여한 사람들이 약 2,400명이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새롭게 등록된 분들이 약 2,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만 원씩만 해줘도 한 2,000만 원 되겠는데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천만 오백원 헌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US 달러가 12불. 그렇게 하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 하신 분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저 뒤쪽 기도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어렵게 거기 이제 그 건물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지어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이제 그 학생들 집회를 수양할 때 무더위 속에 찜통 더위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에어컨을 씌우면서 시원하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거기서 찜통 속에서 이렇게 선풍기에 불어봐야 뜨거운 바람만 그냥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구원을 받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각국 끝에 노력을 해서 돼지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육관을 크게 하나 또 지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 학생들 집회를 편하게 아주 시원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40억을 들여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육관을 지어보자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제 모금 활동을 했는데 작정된 게 한 15억 채 못되게 작정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청년들이 하도록 두어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국 교회에다가, 이 건물 지을 때 전국 교회에다가 얼마씩 그 배당을 해서 이 대강당을 지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좀 그 헌금을 해서, 그래서 힘을 보태고 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좀 수표라도 좀 보증수표 좀 써서 좀 넣어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집회 오실 때 돈이 없어서 만 원 뺏기 못했다 하시면 좀 헌금할 돈도 좀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인색함으로 바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인색하게 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물질, 물론 여러분들 꼭 필요한데 써야 됩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써야 되지만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먹고 입고 사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주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필요한데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다 닦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자 쳐서 더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자 쳐서 더 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면은 헌금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은 아마 주님 앞에 가시면은 반드시 그 상 잃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절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중간중간 지금 헌금통이 많이 있잖아요. 꼭 어제 하신 분도 좀 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40억 개 정도의 건물이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두 절을 봉독했습니다. 어제 저녁 목사님 말씀에 구원받은 후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을 오늘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저 뒤에서 들으면서 그 말까지 좀 다 해주고 해줬으면 기대했는데 그걸 나한테다 바동을 넘기고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몹시 바쁩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할 말 하다가 시간 되면은 그냥 내려갈랍니다. 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속죄라는 것. 영원한 속죄가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어제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가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죄와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모닥모닥 모았다가 죽은 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죄의 비중대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도 좀 덜 고통을 당하려면 죄를 덜 지셔야 됩니다.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죄 지은 사람하고 적게 죄 지은 사람하고 똑같은 감방에 갈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도 교도소에 가면은 죄의 등급 따라 그 감방이 다르듯이 천국에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이제 죄를 짓는 그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고의성을 가지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걸 가지고 성경에는 고범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범죄 아니면은 짐짓죄, 알고 짓는 죄. 죄는 구원받기 전에 알고 짓는 죄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아예 일찌감치 저는 천국 가는 걸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죄가 너무 많이 자꾸 짓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랴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죄는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예. 부지중에 짓는 죄.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오살죄라 그럽니다. 오살죄. 실수해서 범하는 죄. 예. 즉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부지중에 짓는 죄, 고의성이 없는 죄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자백하면 됩니다. 이게 자백이라는 말과 고백이라는 말하고는 비슷한 말 같아도 좀 다릅니다. 자백은 스스로 잣자 자백. 그리고 고백이라는 고자는 아렐고자입니다. 아렐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낸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아래는 것. 그래서 자백하면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 그걸로 끝이 납니다. 자백하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아버지 눈치를 살모살모 보면서 피해 다니면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혹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전혀 청렴스럽게 죄 안 짓는 체하고 그냥 입 딱 닦고 깨끗한 체하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떡할까요? 예? 저놈 봐라.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숨기려고 해? 아버지를 속여? 그러죠? 예. 그러면은 끝까지 좀 더 기다려봤다가 끝내 저놈이 속일 심상이 있으면은 어떡해요? 그러면은 내가 조느라, 내가 조느라, 그래서 채찍이를 때릴 겁니다. 그렇죠? 네가 왜 아버지를 속이냐? 때립니다. 그런데 속이지 않고 아버지가 오자마자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착 꿇고 아버지,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 사실은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잘못을 저지른나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내가 절대 조심하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용서를 비는 것, 그게 자백입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 용서를 비는 그 모습이 아버지가 허무달까요? 괘씸할까요? 예, 허무답니다. 허무하게 생각합니다. 야, 요놈이 이제 철 들어가는구나. 스스로 지가 지 잘못을 느끼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예? 빈이 얼마나 기특하고 비방독해요. 그래서 됐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라 앞으로. 용서해 주겠지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좋은 교제, 좋은 친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걸 숨기면은 어때요? 숨기면은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죄를 짓든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은 먼저 때린 채찍이, 즉 매가 약효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채찍보다도 더 큰 채찍을 들어서 아주 불어 터지도록 때릴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들게 할 겁니다. 그래도 또 그러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는 몽디를 어디 바살 뿌릴 겁니다. 어디 뭐 이골이 나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래도 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려도 안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3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선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긴 거예요. 약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살면은 신앙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계속 또 그렇게 살면은 징계로 병이 옵니다. 징계로 병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은 도적이 와서 그냥 홀랑 그냥 훔쳐가든지 집이 불이 나서 홀랑 타버리든지 멀쩡하게 길 갔는데 그냥 자동차가 그냥 확 따고 들어가지고 그냥 갈려서 나자빠지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무슨 재난이 돌아오면은 먼저 자기를 반성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상식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한번 뒤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닐까 생각하면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징계를 내리셨구나. 그래서 그 징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징계인 줄을 모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을 욕합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왜 이런 시험을 받게 하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욱박지르고 원망하고, 나 교회도 안 나갈 거야. 뭐하러 교회가? 하면서 막 안 나가면 누가 손해인데? 예? 아주 나가는 게 남을 위해서 나가주는 줄로 알아. 그렇잖아요.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살아줍니까? 안 나간다고. 뭐라고 하면 나 안 나간다고 교회. 그래 나오지 마시지. 더 크게 얻어터지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게 전혀 아까운 생각이 없습니다. 억울한 생각도 없습니다. 예? 고통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역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시는 징계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367쪽입니다.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좀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몇 번 자주 읽어보십시오.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은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감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한층 하나님 앞에 진일보 주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그런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그리스도인이 해서 안 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히브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 그 심판은 멸망받을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말한 징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짐짓죄를 범한 적 고의성을 가진 죄를 지으면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의성을 가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아세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알아요. 이리 가면 안 된다 하는데 육신에 욕심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핑계 때문에 꾸역꾸역 가. 가다 보면 무슨 사고가 나. 사고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 이리 가지 말라고 해요. 안 갔으면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요. 해서 안 될 일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건 용서 안 해. 그건 하나님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징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 징계 주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럼 용서해 주셔. 어김없이 징계를 받은 후에 용서를 해줍니다. 징계 없이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그걸 꼭 마음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걸 꼭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하다 보면은 자질구레한 뭐 실수 같은 거 그런 거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건 뭐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구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은 네가 언제 네 애비가 되냐?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8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교회 다님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에 그렇게 술술 나옵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맺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 키울 때에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 우리 집에 와서 저보고 아버지 그래. 그래, 말은 대답은 해주지만 속으로는 뭐 그래.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냐. 그렇죠? 내 아이는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은 줍니다. 그러나 그 친구 애들이 달라는 걸 줍니까? 아니, 그건 너 아버지한테 가달라고 그러죠.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이 구원해 달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찾으라 만날 것이요. 구원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을 때에 진리를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으로 뛰어 넘어가는 자는 강도며 절도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내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이냐?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니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한 말은 구원의 문을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지 않고 문 앞에 서서 평생 기다려봐야 문 안 열립니다. 나한테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해 달라는 기도. 그것밖에는 다른 기도가. 뭐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뭐 자기 가족들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남북 통일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계 평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야. 거창하지? 웃기는 소리라고. 우선 자기부터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용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구해도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자녀는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달라고 할 의무가 있지요.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구하는 것을 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식이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제 문제를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면 영원한 속죄라 했기 때문에 죄 막 지어도 이제 죄가 없다 그런다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만치만 깨끗하게 살아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다음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피팍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삼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비슷한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을 수 없는 귀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귀로 흘러서 한 귀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뭔 뜻인가요? 그거 좀 우리에게 좀 깨우쳐서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외인이 뭐요? 저 밖에 사람, 관심 없는 사람,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자리도 있을 수 있겠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또 돌이켜서 제 사함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지식적으로 이게 말대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머리로 말이요.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그냥 복음 다 달달 외우고 읽고 알면은 그건 뭐요? 그거에 농락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모든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 비유는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봅니다. 아무나 보고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렇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말씀이 달아. 너무너무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에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길바닥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네 종류 밭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네 종류 밭에 다 속해 있습니다.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덮어놓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먼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 사람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인가? 돌짝밭 같은 마음인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려가면은 막 어디든지 가서 막 뒷수신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믿기만 하면은 뭐
영원한 속죄 뭐 다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믿으면 된다고, 다 구원해 놨다고 다 수수거리 놓습니다. 그래 봐야 돼요? 예, 웃기네. 안 그러면 뭐라고, 어디 가서 이제 돌아가지고 왔다고. 예? 정신이 돌았다 그럽니다. 그렇죠. 돌긴 돌았죠. 돌아도 왼쪽으로 돈 게 아니고 옳게 돌았어요. 그렇죠. 예, 옳게 돌아야 제자리 갑니다. 거꾸로 돌면 항상 방황하고 헤매죠. 예.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상태의 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다가 씨를 뿌리면 안 돼. 씨 뿌리면 어떻게 돼? 새들이 와서 즉시 주워 먹었다 그랬잖아요. 새는 뭐예요? 새. 새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 마귀는 공중의 권세자, 예배소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공중에서 내려보다 씨가 떨어지면 즉시 와서 그냥 뺏어가 버립니다. 왜? 속에 못 들어가게. 씨가 못 나게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런 게 길바닥에는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길바닥은 먼저 어떻게 해요? 꽹이를 가져가든지 꽃갱이를 가져가든지 막 파 뒤집어야 돼. 예, 그 사람이 뭐 파 뒤집어가지고 예, 북신북신하게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그다가 씨를 뿌려야 되지. 그 길바닥에다 백날 뿌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거. 거기는 흙이 얇다 그래. 속에는 돌짝밭이고 위에 흙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짝박하게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는 빛이 나니까 말라버리죠. 그죠? 그 빛이 뭐예요? 환란이나 핍박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왜? 그 뿌리가 뻗질 못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는 땅은 옥토인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내는 중에 그랬습니다. 지내는 중에 얼마 동안 지내겠어요? 아마 평생을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그런 분들은 아마도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일 거예요. 세상도 살아가고 싶고 천국에도 가고 싶고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리고 양다리 걸쳐놓고 둘 다 취하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적으로도 남 못지않게 잘 살고 싶고 그래가 양다리 다 걸쳐놓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으면 그 실패요. 그 씨는 실패입니다. 왜? 씨를 뿌리는 농부는 관상용을 쓰기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결실하여 열매가 익어서 몇 배?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하는 자들이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진짜 구원입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옥토요. 옥토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배와 60배와 100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구원을 받은 후에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중심으로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그 열매가 자기 신앙을 가늠해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지 안 사는지, 정상적으로 내 신앙이 자라는지 잘 못 자라는지, 그건 열매가 증거해 줍니다. 사람의 말로 증거하는 거, 그거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사람의 말을 의식하다 보면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 말만 칭찬받으려고 육신적으로 자꾸 치우치게 돼요. 이렇게. 열매가 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를 봐서 그를 알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보면 알아.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예, 여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번에 여기 이르렀잖아요. 너희가 듣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참으로 가짜로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뭐요? 제사해 놓은 거 구원해 놓은 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돈 몇 푼 물건 그것 조금 보잘것 없는 거 그걸 받고 선물을 받고도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잖아요. 그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도. 그런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 영원히 지옥 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해야 할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근데 구원해놓고 생명책에다 내 이름을 딱 기록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구원해놓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날부터, 그 구원받은 날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나 예제 다 씻은 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끝이 나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으니 졸업하려고 그래. 구원받았던 게 졸업하려고 그래.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구원받았는데 또 왜 교회 가자 그러냐고. 구원받으면 졸업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새 출발. 내 육신의 새 출발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 출발이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내 역사가 시작되듯이 내 신앙의 역사는 구원받은 날부터예요. 구원받기 전에요. 아무리 화려하든지 아무리 더럽고 복잡하든지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전혀 기억 안 합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접어버려요. 이제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다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계산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상벌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상 받을 짓을 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벌 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 구원 받으면 벌 없다고 생각해. 아니요. 벌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만 살면은 반드시 열매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열매가 반드시 열매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느껴야 되죠. 그거 안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로 오셨습니다. 밀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열매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매 맺으려면은. 예? 죽어야 돼요. 안 죽으려 그래. 자꾸 피등피등 살아가지고. 예? 안 죽으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침례식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순종이, 첫 순종이 이제 침례인데, 침례식을 하려고 침례식이 이제 물에 이제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그 간증인데, 그런데 이제 물에 이르려 그러면 기어이 그냥 올라오려 그래. 안 죽으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머리를 확 집어엿버려요. 왜 안 죽어? 아이고 죽으라고. 안 죽으려 그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몇십 년이 돼도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희생하기를 싫어해. 예?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어쩔까? 희생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것을 깊이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그 아까워요? 희생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 가지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에 포도원의 농부라 그랬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여러분, 포도원을 가진 농부는요, 이런 봄에, 지금 이제 봄 됐잖아요. 봄에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지치기를 하면 농부는요, 그걸 보면은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싹수 있는지 싹수가 없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아까 한 걸 왜 저래 뭉뚱뭉뚱 잘라내는가 하고, 막, 가슴이 조이지만은요, 그러나 아주 뭐 아낌없이 그냥 뭉뚱뭉뚱 잘라냅니다. 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양분만 빨아먹어서 오히려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 다른 열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잘라내야 돼.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소독을 하고 비료를 주고 더 튼튼하게 물을 주고 자라도록 계속해서 보살펴 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는 건 어떻게 해야 붙어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한테 항상 붙어다닐게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디 계신데? 주님 어디 계신데 항상 붙어 다녀? 예?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 교제입니다. 교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거기에 나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교제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이 여기 세 번 나옵니다. 몇 구절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구원만 따먹고는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믿는 덕택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했어요. 먼저 만세전에 택했어요, 나를. 내가 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태어날 것도 알고 내가 구원받을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 택한 거예요. 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 깨달은 건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항상은 뭐예요? 사시사철 항상 있어야 돼요. 세상의 포도나무는 한철뿐이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포도나무 가지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개인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열매 맺다 주님 앞에 가야지. 쉬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쉬겠대. 쉬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10장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아버지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다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쉬기를 어디 쉬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후퇴라는 건 없습니다. 작전상 후퇴도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가다가 죽어야 돼. 가다가 죽어도 죽어야지. 뒤로 물러간다든지 아니면 마귀들의 세력이 도망치는 그런 비굴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절대로. 그래 돼서는 안 되죠. 항상 열매 맺으며. 그래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비유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구원받은 사람 올바르게 살면은 무슨 일을 당해도 만사 형통이에요.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싱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리가 강변에 붙여서 더위가 올지라도 예레미야서 17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7장 5절입니다. 107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믿고 권력으로 의지하면 망한다 그랬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물가에 물이 뭐예요? 말씀 안에 신기운 나무 같아서 말씀에 신기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막에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비가 나고 창소가 나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물가에 신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열매가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열린다. 만약에 우리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교제하는 자리에 구원받는 열매가 끊어졌으면은 그 성령이 떠난 거나 똑같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실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면은 왜 결실이 없겠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으리라 그랬었는데 끊임없이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자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열매 없이는 안 자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면서 신앙이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자기를 돌아보세요. 예? 열매가 언제 내 열매가 언제 끝났는지 1년 전에 끝났으면 병든 지가 벌써 1년이나 되어버렸어요. 병이 들었든지 잠자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셋 중에 하나. 열매 없는 사람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열매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잠자고 있으니까. 죽은 자하고 비슷해. 그 다음 병든 자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셋 중에 하나에 속한 것을 알 겁니다. 죽었는지, 잠자는지, 병들었는지. 그걸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잖아요. 내 생활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이 뭔가 속에 뭐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밥맛이 없습니다. 네? 뭐, 안 됩니다. 자꾸 체중이 줄어듭니다. 야구 문제가 생겨. 그러면 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냉가서만 앓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병원에 찾아가야 돼.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서 진찰을 해야 돼. 진찰을 하면은 의사는 반드시 그 병을 알아냅니다. 병만 알아내면은 치료하는 거는 간단해. 약은 뭐 수없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은 약을 쓰면 나 병이 낫게끔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전도인들이 뭐 아무 만날 전도만 하고 다니는 게 전도인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병도 고치죠. 영혼의 병도 고쳐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전도인에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열매 없는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아니면 뭐 6개월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고 솔직하게 전도인한테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내놓고 교제하면 상담을 받으면요. 전도인은 그걸 들어보고 정확하게 얘기하다 보면 구원을 안 받았던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착각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신앙이 잠자고 있던지 신앙에 지금 잠이 들어있던지 아니면 병들어있던지 신앙에 자주간 병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처방해줘요. 약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처방을 해줍니다. 처방대로 써보세요. 거뜬하게.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으면, 아, 이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열매로 나타내 준다. 열매로.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적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렇게 하면 너희가 너희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면 평생에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이 성경은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옆에. 이거 멀리 있으면 돼. 이 성경하고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앙과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경은 항상 옆에 있어야 돼. 잘 때도 머리맡에 성경도.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안에 성경 하나 갖다 놓고 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 담배 피우러 나갈 시간에 잠깐 신호 없이 그럼 그 다음에 잠깐 성경 한두 장이라도 읽어. 남이 놀 때 우리는 좀 덜 놀고 성경 읽고 항상 성경 읽는 습관을 이것은 아주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내 길을 들여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서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자꾸 일이 생겨가지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 연속극이 왜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그래서 연속극 그러면 자꾸 집어넣고 말씀 볼 시간을 얻게 만들어. 오는 마귀가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예? 말씀 보는 시간을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교만하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신앙이요. 성경 안 보면은 형제 위에 교만해집니다. 형제 위에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추월해서 들어가면요. 앞에 앞서가면은요. 기분이 좋을까요? 배가 아플까요? 배 아프지요. 꼬집을 잡아 끌어 당깁니다. 상처 줍니다. 쉴 줄 없게 합니다. 문제를 주게 됩니다. 신앙에 아주 교만해져요. 엉덩이 뿔 나오게 돼요. 문제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명령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치우치는 게 뭐예요? 얼마 안 가면 말씀 생활 없으면은요 말씀 배우지도 않지 말씀 읽지도 않지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이 자꾸 의심이 나고 이게 앗다리 갓다리 해지는 겁니다. 구원 의심 생기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예? 구원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못하지요. 병든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 계속 읽으면은 그 말씀이 자기의 잘못을 깨워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예. 모든 성경이 몇 권입니까? 예?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예, 27권. 3구 27. 그러면 딱 외울 수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을 성경, 모든 성경이라 그럽니다. 모든 성경.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뭘 읽어요? 읽었다 하면 그냥 요한복음 읽어. 읽었다 하면 그냥 요한복음은 달달달달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고루고루 읽어야 돼요. 음식을요, 편식하는 사람과 음식을 안 가리고 고루고루 먹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예? 편식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됩니다. 제가 편식하거든요. 고루고루 먹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예? 건강합니다. 절대 성경을 읽고 싶은 데만 읽고 그러지 마세요. 차근차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구원받았으면요. 성경을 어디 읽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서부터 읽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다 읽었거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27장, 28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읽고.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쫙 읽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먼저 마태복음서부터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쫙 읽어나가세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다 읽었으면 다시 또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계속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읽어보시죠. 좌우지간 읽어보세요. 계속 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번 정도를 계속 그렇게 신약만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석도라도 석도 알지요? 예, 돌대가리라도. 성경 한, 신약 성경 다섯 번만 읽으면은, 구원받은 후예입니다. 읽으면은,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에, 아, 저 말은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하는 걸 딱딱 알아챕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어야 돼. 알겠어요? 계속해서 신약만 자꾸 읽으면 안 됩니다. 신약을 알고 나서 구약을 읽어야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더 진국이요. 더 은혜스럽고 더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요. 이거 뭐 막 며느리하고 같이 예? 예? 무엇을 안 하나? 예? 모질이 막 다 때리 죽이라 그러지. 막 이런 거 보면, 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런 추잡한 말도 있고, 이런 아주 싸나운 말도 있는 해가지고 그만 맛을 싹 잃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신약의 의미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은 구약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꼭 색연필 가지고 색칠을 하면서 읽으십시오. 그것이 즐겁게 읽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불어넣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비법도 됩니다. 남들 보고 빨간 칠하면 자기도 빨간 칠하고 저 파란 칠하면 자기도 파란, 그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읽으면서 깨달아진 거 그것을 무슨 색칠로 하고 싶든지 그냥 색칠을 하면서 칠해가며 읽어봐요. 그러면 그것이 머리에 싹싹싹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전도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으십시오. 예,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리스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여기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구원받자마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배우려고 하세요. 배워야 돼요.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안 가르치려고 그래도 그냥 두드려 패스라도 나가서 전도하라고 내보낼 거예요. 전도하러 내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배워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가서 말씀 배운다고 그냥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려. 고개 끄덕거리면서 받아들이면 그게 전부 다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죽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하게나 아무거나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데 가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뼈따구도 씹고 그러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구원 갚아졌을 때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몰라요. 뭘 알아? 천방지축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장성하면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 알아. 다 알아. 장성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밥 안 먹으면 죽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안 읽으면은 성경 안 배우면은 죽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억지로 먹다 보면은 그 음식이 들어가서 힘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병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힘이 왕성하면은 그 다음에는 꿀맛같이 밥맛이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밥맛이 성경이 꿀맛같이 그렇게 달고 즐거우면은 그건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읽어도 깨우쳐지지도 않고 성경 읽기가 싫어져. 그래서 성경 안 읽어. 그러면 그 벌써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그것이 치료를 해줘요.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강가에서 살았어요. 제 고향이 시골에 앞에 내가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요 나가면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 저기 고기 잡는 도사입니다. 그것도 뭐 기구로 잡는 게 아니고 손으로 고기 잡는 도사예요. 제가 미국 LA 가가지고 집회하러 가가지고 예? 제 손으로 가지고 93cm, 92cm 잉어 두 마리를 제가 손으로 잡았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도사 소리 들어도 되지요. 예, 고기 잘 잡습니다 제가. 그런데 피레미잖아요. 피레미 이제 어릴 때 피레미를 많이 잡았는데 피레미를 잡아다가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다가 이제 딱 넣습니다. 딱 넣는데 거기 피레미가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 얼른 떠내야 됩니다. 얼른 떠내야 돼. 그냥 내비두면 어떡해요? 금방 다 따라 죽어요. 금방 다 따라 죽습니다. 얼른 떠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물이 이래 흐르는 데 파 있고 또 가까운 데 이제 또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하면 여기 물이 뜨거워서 이게 죽어서 시들시들하는 고기가 있어요. 시들시들하는 고기를 놔두면 조금 후에 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시들시들하는 고기는 팔팔한 고기 속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요. 조금 후에 가면 어느 것이 시들시들한 것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팔팔해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팔팔한 고기들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팔팔해집니다. 네? 팔팔한 고기도 죽은 고기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저는 그 비계를 저는요, 어릴 때 고기 잡으면서 터득한 사람이에요.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왜,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구원받아서 아무리 싱싱하고 막 힘이 장사거친, 막 세상을 삼킬 자신이 있어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교회나 구원 안 받은 무리 속 쑥 들어가 버리면요, 얼마 안 가면은 똑같이 돼버려요. 똑같이 죽어버립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구원이, 이 사람이 구원일까? 아닐까? 도대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멍텅그리 한 같은. 이런 분도 교제 속에 들어오면은 금방 팔팔해져 버립니다. 확실해져 버립니다. 그건 막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멀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제를 등한히에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거두시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우리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아무데나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십자가 붙여놓고 이름 대놈이 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교회 진짜 교회도 있고 가짜 교회도 많아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건 해당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의 머리는 절대 목사님이 머리가 안 됩니다.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이 머리요. 예수님이 머리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요, 몸.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만물을 그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란 말이 뭐요? 찰 충자. 찰만자에 가득 찼다 더 바랄 거다. 아무것도 못 들어게 가득 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어떤 데는 목사님이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장로님이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교파, 교리가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는 절대 안 따릅니다. 말씀 안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시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는 생활이 목표입니다. 내 혼자 주님을 닮을 수 있느냐? 못 닮아요. 안 돼요.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몸을 형성하고 그 몸을 주님과 머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몸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시도라. 그에께서 즉 예수님에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누구 몸을?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비밀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알아야 돼요. 참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잡혀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잡혀 있는 게 어디예요? 주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 내가 그 들어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잡혀 있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거기서 신앙생활이 자랄 수 있어요. 자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강도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숨이 깔딱깔딱 다 죽어가는 사람이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며 봤습니다. 아이고야, 온몸에 피투성이고 곧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 이 거룩함을 제사장 옷을 입고 가서 피를 묻혀가면서 그걸 도우려고 하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있으면야 막 쫓아 들어가겠는데 뭐 사방을 보다 아무도 안 봐. 아이고 미안하다 안 됐다 하고 피해서 도망가 피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한 레위인이, 레위인은 뭐예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들이에요. 그걸 보고는 또 피해 갔다 그랬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은 아주 사마리아를 아주 개같이 취급하고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은 그를 여행 중에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얼른 짐승에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짐승에 준비해가지고 하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가서 옷을 찢어서 상체를 포도주를 발라서 상체를 소독하고 씻겨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서 그 다음에 붕대로 감아가지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주막에 가서 치료를 하다가 주막 주인에게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 내가 이 데나리온 둘을 둘 테니까 이 사람을 완전할 때까지 치료를 좀 해주시오. 돌봐주십시오.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다 갚겠나이다 하고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 율법을 지키거라. 그래서 율법을 난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 율법사에게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하고 레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잖아요.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로 찢길 대로 찢기고 입을 대로 입은 상처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상처를 다 싸매서 완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구원해 줬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돼!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고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갈 길이 바쁘니까, 내가 당신이 이제 위기는 이제 면했으니까, 누가 와서 도울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 사람을 기다리시오 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죽어버리겠지, 다시. 더 원망받을 수 있잖아요. 예. 자기 짐승에 대해 싣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 줬어요. 또, 완전할 때까지 치료비가 아무리 들더라도 치료해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주막이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완전하냐?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부족한 것을 어디 가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느냐? 세상에 가서 채울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채울 수 있어요? 예. 주님 몸된 교회에 가서. 주막입니다. 주막에는 먹을 것이 있고, 예? 교제할 곳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같이. 그게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귀인이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머나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한 문화로 세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장사하다가 본전까지, 이 한 문화까지 다 깨먹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죠. 가만히 안 둘지요. 지옥으로 세려넣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민타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이걸 수건에다 싸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다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자, 종들아, 계산하자. 그러게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긴 자가 주여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열 거울 건세를 차지하라. 그 다음에 한 문화로 세 문화 남긴 자가 또 와서 주여 한 문화로 세 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는 세 거울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 문화 땅속에 묻어놨던 사람 쫓아가서 이제 땅을 파고 한 문화 가져와가지고 수근에 끄집어내가지고 주여 한 문화 여기 있나이다. 너는 왜 한 문화 이거 그냥 가지고 있느냐. 예, 쟤는 주인이 아다시피 쟤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장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생각다 제가 묘안을 자낸 것이 이걸 수건에 싸서 땅 속에 묻어놨다가 아무도 모르게 묻어놨다가 이거 본전 가져왔나이다. 이긴 따라 받으셨어. 그렇게 칭찬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정죄하노니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이 돈을 은행에 왜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맡겼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라도 찾았으리라. 그 별리 조금 늘었겠죠. 늘었어도 은행에 맡겼다면 이 한문화 은행에 맡긴 자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지. 그것도 충성이거든요. 너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했을 겁니다. 상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땅에다 수건에다, 수건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에다가 똘똘 말아가 땅은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에다가 끌어묻어놨어요. 은행은 뭡니까? 은행은 돈 장사하는 곳이 은행입니다. 그렇죠? 돈 장사하는 곳이 은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행을 뭘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 열문화, 열문화, 문화가 뭡니까? 문화는 영혼이잖아요. 똑같이 한 문화씩 남겨줬다. 구원은 똑같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한 문화석이에요. 똑같은 구원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이 똑같은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장사하라고.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해서 남겨야 돼. 남겨야 됩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도 남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세 문화도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한 문화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끌어 묻어놨어요. 끌어 묻어놨습니다. 뭐 하겠느냐? 만날 게으름 부리고 놀기 빚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입담이 없어 전도 못하도, 야, 입담에서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는 그랬어요? 뭐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어요. 돈 없어 헌금 못하지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돈 없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도둑질해서 헌금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은행에 나를 맡겨야 돼요. 은행에다가 나를. 그게 뭐예요? 교회에. 예? 교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봉사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 그게 바로 은행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놓고. 그러면 그 이윤이 늡니다. 이윤이 늘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느라 바빠서 전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듬뿍듬뿍 해.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한테도 배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주님 앞에 가보세요. 엄청난 배당이 내게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우리가 이 은행이 교회라는 것을 알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 헌금도 못하고, 입담에서 전도도 못하고, 그러니 마, 나는 가고 싶으면 뭐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아니죠. 그런 분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가서 내 자리 채워야 돼. 그게 바로 은행에다 나를 투자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예? 쓰레기 있으면 죽고, 예?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 오는 사람들 보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게 이윤이 자꾸 이렇게 배당금이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고 쑥 뛰어서 지금 다니엘서 12장 읽고 마치고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3분 지났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리라. 그러잖아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구원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으며 지옥 가는 자도 있다 이 말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가 어디로 가는 자들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게 하면은, 보세요. 이 세상에도 인기 있는 사람을 가수는 스타, 배우도 스타 그러잖아요. 스타. 스타 그 몇 년짜리예요. 그게 바짝하다 많은 스타죠. 그것도 부러워가지고 막 스타 스타.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 구원받은 이름이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게 별로 스타요. 두 사람 구원받으면 투 스타. 세 사람 구원받으면 쓰리 스타. 열 사람 구원.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하고 영원토록 비치는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까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반드시 열매는 끝이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고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